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네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묘지의 피석에 보면 RIP라고 적힌 것이 보일 거예요. 그게 Rest in Peace, 평안 가운데 안식하시길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무덤 밑에 있는 사람이 안식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장례 문화는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사람을 얼굴을 잘 꾸며서 교회 같은데 이 관뚜껑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인을 애도하게 하죠. 그때 이런 말이 가끔 들립니다. 고인의 얼굴이 참 평화롭습니다. 근데 그 진짜 사람, 죽은 육체가 아니고 진짜 그 영혼이 정말 평온한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커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잘것없던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숭배하고 싶은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해해 있는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사람인데 실상 죽음의 커튼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호러게임에서나 나올 정도의 끔찍한 모습으로 밝혀지는 것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정신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뒤에, 그 커튼 뒤에 실상이 무엇으로 보일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추겨요.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결과를 생각해라. 영혼을 생각해라. 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죠. 지난 시간을 살아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내가 내렸던 선택과 그 행동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열중하고 그것을 쫓아갔던가. 지금이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은 고개를 흔들어도 그 후회감이 떨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그 경험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과 선택이 영원한 결국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오늘 내가 하는 어떤 일들, 그것이 영원한 파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 수만 있다면,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 있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 지금 이 실제를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지상에 있을 때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으면 다르게 삽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적은 다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붙이는 편지인데 조금만 도입 부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듯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리스는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북부 그리스를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 남부 그리스를 아가야라고 합니다. 북부 그리스에 성경에 나타나는 두 도시가 있는데, 한 도시는 빌립보이고 또 하나의 도시는 우리가 다루게 될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는 그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에서 따와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옆 동네인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에게 배달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동생이, 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우리가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전복전쟁에 아주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가 356년에 태어나가지고 323년에 죽었으니까 몇 살 살았을까요? 33세. 실제로 정복전쟁에 전쟁에 투입되어서 움직인 그 기간은 33세에 죽었으니까 1,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저 남쪽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인도에 이르기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는 마게도냐 태생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북서쪽으로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펠라라고 있는데 그곳에 태어났어요. 데살로니가가 속한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의 왕이었고요. 그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곳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북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죽기까지 문화와 칼로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정복하기 원했더랬습니다. 과연 그리스어는, 우리가 아는 헬라어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로마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지는 300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통용되듯이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 전체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내에 복속된 나라였지만 로마 제국은 여기서 출발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 350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몇 세 죽으셨다고요? 33세. 칼로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그와는 달리 그 주 예수께서 33세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영혼을 하나하나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알렉산더는 서에서 동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물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가지고 서진합니다.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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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렉산더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영혼의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는 나라 영토를 다스리는 데 확장하기 위해서 그의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33세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파송한 사도는 복음을 들고 영원한 나라를 채울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사도가 되어서 이곳에 당도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복음은 유럽 전체를 그리고 영국을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고 이것이 다시 서진하여서 조선 땅에 이르렀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대로 중국 대륙을 지나고 있으면서 이슬람권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원래 출발했던 예루살렘에 당도한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확정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서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는 이교 문화와 우상 숭배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0절 한번 가볼까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일.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일.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재림의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 것, 우상 대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대망한 것. 아,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 재림과 관련해서 잘못된 열심과 이해를 가지고 부분적인 것에 집중해서 특정 부분에만 열광하는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소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메시지나 설교나 또 이러한 본면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불행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열망하는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고쳐주지만 이 소망 자체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지는 않습니다. 2장 다루게 될 때 몇 주 걸쳐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왜 기록되었을까? 작성되었을까? 이유. 전서의 내용이 다 지켜지지 않았어입니다. 후서가 있을 때는요, 전서에서 썼던 그 내용이 그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준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에 영적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아마 몇 달이 지났을 때 확인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후서를 씁니다. 며칠 전에 사우디 메카에서 성지순례 하던 이슬람교도 수백 명이 압사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보도를 접했을 때 속보로 우리가 접하죠.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틀 뒤에 뉴스를 들으니까 후속 보도를 통해서 사우디 왕자의 경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아직도 추측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그 뉴스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속보 형식으로 나왔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 그것을 보완해주는 후속적인 뉴스 보도를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그들에게 영적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더니 이 부분에 두 가지 문제가 아직도 데살로니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가 재림과 관련해서 다시 주님께서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부작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 아내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이 구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을 표현을 멈추어 써서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십자가 사랑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적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를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3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첫 번째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박해와 고난의 그 상황이 이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그들을 어렵게 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정도 되면 환경을 고려할 때 너희들의 믿음이 꺾이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챙기느라고 서로 사랑이 식어질 만한데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 사랑의 챙김은 자취를 감출만 한데 오히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 것 하나님께 빚을 진 것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하게 신적 손이다. 이 고백이에요. 3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매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너희들을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자랑스럽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언급하면서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놀랍게 극복하고 있음을 그 교회들에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갱그레아에 있는 모임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를 보라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라고. 이 고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3장에 고칠 것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를 본받으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자, 이제 5절에 이르렀습니다. 설교의 절반 이상을 이 5절을 상고하면서 채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보면서 공의로운 그 속성을 포기하고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원리를 버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용하시는 방법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이시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할까? 아, 괜찮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 내면의 속성을 충돌하게 하면서 일을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향해서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으신 천군 천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옳은 처사를 하시는 것이 아님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여전히 유지하시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희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옳음을 나의 방식이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헬라어 자체에는 이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단어 하나가 툭 등장하는데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그런 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토큰이란 말이에요. 토큰. 한국에 옛날 버스 타면 토큰 사용했죠. 회수권.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가랑 하면서 넣으면 내가 이 버스를 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합당한 증명 표시 이런 뜻입니다. 표라는 것은 뭐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예요. 어떠한 것을 증명하는 표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증명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전제를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론 자체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의롭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도 아 하나님 맞습니다. 마귀의 입에서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내가 반대할 것은 없네. 전체 인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게도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님 모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얻는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 드리셨네요 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자, 가끔 이런 기사를 접하죠.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거예요. 어떤 부자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든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 알던 여인이 몇십 년 만에 어떤 청년 하나를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께 종종 인사드려.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돈을 노리고 왔나. 마침 아들이 없어서 뭔가 좀 적적했는데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자 눈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내 친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것이 가능해져요. 답이 뭐예요? DNA.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남자의 머리카락 하나 한 올과 지금 청년의 머리카락 한 올 가지고 DNA 테스트하여 무엇을요? 친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 이 DNA 테스트라는 방식이 없었으면 다른 증거들을 대가지고 코가 닮았느니 아니면 말투가 닮았느니 다른 것을 그 입증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멀어지면은 코는 닮았는데 이게 입증하는 방식이 부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DNA 테스트라는 것은 저도 나도 주변 제 3자들도 동일하게 맞습니다 라고 숨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공정하게 판정을 내리고 계심을 입증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박해와 환난에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겪게 되었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련한 영광의 나라에 나와 함께 영혼을 보내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사람을 얻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도가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영주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주권은 기껏 오래 길어야 3, 40년, 뭐 50년 정도 체제를 보장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영주권 받는 것이 까다로워졌다. 이민 초기에 비해서 그런 말을 하죠. 영주권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좀 느슨하게 해주고 기준도 낮추어주고 까다롭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바람이 많죠. 정부 입장 생각해 볼까요? 왜 범죄 기록을 줘야 합니까? 왜 건강검진을 요구해요? 왜 고용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서류를 요구합니까? 이유 간단해요. 이 나라가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체제할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지 여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 건데요? 50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합당 여부를 검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이런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지 합당한지 하나님의 지혜적인 섭리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이 설정해 놓았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박해와 환란적인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보석과 같은 존재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나갈 때 부딪히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스크린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환난과 박해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방식이 이렇게 섭리되어 있고 너희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의 상이 크니. 마태복음 13장 47, 48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합당한 자를 골라냅니다. 미국 사람이 멕시코 영주권 얻는 게 쉬울까요? 멕시코 사람이 미국 영주권 얻는 게 쉬울까요? 1번, 2번. 당연히 그렇죠. 왜 그래요? 미국이 더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뉴질랜드라고요. 이 나라보다 수백 배, 수십만 배 좋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볍게 검증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그분의 신적 디자인 가운데 영혼을 같이 할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이런 반대 의견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마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의한 이 구원에 초청받는 것은 맞는데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저와 옛날 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믿는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입문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때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그때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전련시키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뭔가 닥쳐옵니다.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때도 믿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영혼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인지 아니면 불신자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인지. 베드로전서 전체 1, 2, 3, 4, 5장 전체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는 사자가 너희들의 믿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일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물로 쓰지 말라고요. 신자를 위해서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구절은 불신자를 두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일까요?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보면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영원히 거주하며 누릴 하늘 영주권과 관련하여 합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재적소라는 말을 뜻을 압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임무를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큰 기업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때도 일자리에서 일을 시켜보고 경영자 수업을 받게 해서 그래도 믿을만 하면 그 아들 중에서 괜찮은 그 녀석에게 이렇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 기업 하나 물려주는 데 있어서 합당한지 여부를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합당한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맡긴다는 것.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한번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은 그때는 그 이상 구원 끝이다. 아주 그 값싼 은혜가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취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거룩한 삶을 사는 대신 이 세상에서 형통과 성공으로만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우리의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나 그 주님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합당한 두려움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잠언 30장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언 30장 21, 22절에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 것 선의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종이 임금된 것 합당하지 않는 거죠. 직역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세 가지 아래에서 땅이 흔들리고 아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하트, 따하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세 가지 아래에 있으면 땅이 흔들리고 네 가지 아래에서 땅이 견디지 못한다. 역시 따하트입니다. 22절 왜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종 아래에 있는 것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따하트 에벳 종 아래에 있는 것 이런 것 이러한 존재들 밑에 있는 것은 땅이 견디지 못하고 세상이 흔들릴 정도다 견디기 힘들다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노예로 있다가 간섭받고 항상 서럽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다가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자질이 없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가 통치의 자리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서름당했던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보복하는 정치로 점철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한 자질 없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땅에 견디기 힘들다.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당치 않는 사람과 영혼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눈이 열려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를 원할 때 인내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가 나와요. 주님을 붙잡은 그 신앙 고백에서 환경적으로 힘들으신다고 해서 그 손을, 그 악의 힘을 놓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에 하이네켄 회사에서 채용 면접을 좀 특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예요. 그때 1734명의 응모자가 있었는데 면접관이 그 빌딩에 도착하면은 어디 어디 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직원이 응시자 손을 잡고 안내를 합니다. 보세요. 남자가 남자 손을 잡고 엄청 어색하죠.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친근하고 사람과의 인간식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면접을 하던 중에 갑자기 면접관이 푹 쓰러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응급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배려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면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려요. 그러면서 비서가 와가지고 빨리 탈출하라고. 그래서 전체 응시자들이, 방방에 있던 응시자들이 다 그물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소방차가 와 있고 저 위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그 왜 보호 받침 같은 거 해서 매트리스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 소방관들이 지원자들을 향해서 빨리 도와달라, 잡아달라. 그때 그 한 사람이, 그 청년이 지원해서 그것을 잡습니다. 하이네켄 직원들, 이미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 사람이 뽑힙니다.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이 가장 합당한지를 직원들 스스로 뽑게 해서 그 후보자에게는 비밀로 하고 유벤투스라고 하는 큰 스타디움에서 그 지원자로 하여금 입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하여 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면접 그 광경이 떠오르면서 축하합니다. 누구누구시 당신 채용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올라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이네켄 이 맥주 회사의 응시자가 4배인가 5배인가 그 다음 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맥주 회사. 이 청년이 채용되어서 몇 년 근무할까요? 10년이요? 30년이요? 영혼을 공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께서 합당한 사람을 얻으시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산헤드린에서 신문받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이제 역으로 다시 오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제자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6개월짜리 제자도 있겠고 1년짜리 제자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현대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진 줄 알겠죠. 저는 박해와 환난을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그러한 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돌을 내가 맞고 받아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이런 듯이 나에게 날아온 그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 돌을 가지고 내 영원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기회예요. 우연히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 계획 가운데 있고 십자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섭리적인 계획을 떠나서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과 분리하기 위해서 던져진 나를 파괴하기 위한 그 돌이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했고 스데반이 그리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